이 시간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경제 뉴스 중에 큰 이슈는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은 30년 만에 최대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용품, 식료품, 기름값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신방 중에 만난 한 청년은 월급만 빼고 다 오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나라와 기업, 국민 모두가 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팬데믹 이후 세상은 행복하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신기하게도 인간은 행복을 빼앗겼을 때 다시 행복한 쪽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했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힘을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거룩이 무너져 내렸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전출을 작정한 이들이 그렇습니다. 영적 허기짐과 목마름을 채우고자 굳은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채우려는 의지마저 꺾여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이 바닥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환경적으로 정말 비참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번 남편과의 사별을 겪었던 사람이었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한 이 목마름에는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목마름에 대한 의지는 바닥난 채로 살아간 지 꽤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본문 4장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런 여인을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수가성 여인에게는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배경과 그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흐름에 따라 이 요한 사도의 시선을 쫓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요한 기자는 크게 두 장소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유대 땅은 지도로 보면 이 남쪽 부근이고요.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이 북쪽으로, 이 북쪽 지역인 갈릴리로 향하시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는 이 기득권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곳에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갈릴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요한 기자는 이 예수님의 사역 반경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극단에 있는 이 자들을 전부 포함하는 그런 사역의 반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득권자들과 이 소외된 자, 이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 또 이 유명한 자들과 무명한 자, 이 남녀노소, 이 어떤 제한도 없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여러분,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는 이 심리적 경계선을 넘어서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사역적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남자였던 이 예수님의 행보 또한 제자들에게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고요. 우회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통상 유대인들은 우회해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계하고 또 분류했습니다. 이방 종족들과 혈통적으로 뒤섞여 있는 그런 우상 숭배자여 종교 혼합주의자로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의 원본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으니까 유대인들과 결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계선을 긋고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선민의식은 이 사마리아인과 이 이방인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나 이 돼지 같은 부정한 것으로 치부하며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짧은 에피소드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이 유대인이 아마 정통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제 계산을 하려는데 이제 돈을 냈는데 유대인이 힐끗힐끗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돈을 정중히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이렇게 던지면서 패대기 치면서 주는 모습을 겪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몹시 불쾌했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이 선교사님은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과 이방인의 이 혐오가 이방인을 향한 이 혐오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 유대인과 같이 삶의 이 두터워진 경계선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끔 내 안에서 또는 내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선교는 다 갈 수 있지만 이 지역만큼은 절대로 갈 수 없다. 나는 이 사람과는 절대로 선교를 같이 갈 수 없다. 이 사람만큼은 우리 교회에, 우리 팀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찾아온 이러한 선긋기, 이 선긋는 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심리적 경계선과 이 사역적 경계선을 긋고 안 된다고 이렇게 단정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 넘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심리적 이런 사역적 경계선을 긋고 예수님이 이런 심리적 사역적 경계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지역이 굳이 언급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의 경계, 이 사역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이번 여름 선교, 이 여름 선교가 이 나 자신의 심리적 경계선, 이 사역적 경계선을 뛰어넘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써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라는 그러한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에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10절 말씀, 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저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마르다면, 여전히 갈증이 나고 여전히 힘들다면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영적 목마름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적 목마름에 대한 의지마저 바닥난 상황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영적으로 바닥난 우리에게 찾아와 손 내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목마른 자가 요한복음 초반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이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인데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행한 이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깨닫고, 즉각 깨닫고 감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오가는 중에도 계속 동문서답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민망할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니고데모,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니고데모 마음속 안에는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기의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변 사람들보다는 자신이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비참하고 알량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로움이나 세리나 창기나,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의로움이나 모두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두운 뿐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깨달을 때라야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들, 영적으로 바닥난 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낙망하여 일어설 힘조차 없는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기자는 이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이 목마름을 참으시면서 애타게 찾아오셨는지를 요한 기자가 이 6시에, 이 정오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오까지 도착하려면 유대 지역, 이 남쪽에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까지 한 20km 정도 되는데요, 최소 6시간 정도 쉬지 않고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 새벽 6시에 출발해도 12시에, 정오에 6시간 후에라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이 피로감, 예수님이 겪으신 이 목마름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이었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피곤함이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시간에 오로지 사마리아 여인만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그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냐? 헛되게 살아왔다고. 너 왜 그렇게 헛되게 살아왔냐?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들은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거듭남을 강조하시며 너 같은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야지 못할 거라고 책망하셨지만 구원의 여망마저 꺼져버린 것 같은 이들, 비천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이들,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가장 귀한 선물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사랑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손 내미신 사랑에 우리가 언제 반응할까? 예수님은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심리적 경계 그리고 사역적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틀, 이렇게 지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틀, 이렇게 사는 게 가장 거룩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틀 안에서 심리적 경계를 긋고 사역적 경계를 긋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가 좆싸오니, 둥지를 들고 경계선 안에서만 샬롬을 외치는 사람,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은 영적인 비참한 이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 목말라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목이 말라야 하고 간절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니고데모처럼 책망받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풍부함에 처하든지 비천함에 처하든지 늘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영적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참할 것이 없는 죄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신 예수님께 감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격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 현장에서 선교적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차갑고 뾰족한 사람들,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처럼 행동했던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알량한 자존심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단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나를 경계선 밖에 몰아내고 구원하기를 거절하셨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또 한 가지, 선교 현장에 가면 어떤 열매를 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회심의 열매, 회심의 기쁨을 보게 됩니다. 벌써 10여 년 전 일입니다. 제가 3.1교회 청년 간사로 섬길 때 아마 목포 선교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서너 시간 동안 가가호 축호 전도를 마치고 이제 해질녘이 되어서 떠나려고 이제 본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어귀를 지나 이제 연계교회로 가고 있는 그러한 길목에 저 멀리 한 2-3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유모차에 겨우 몸을 지탱하면서 걸어가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사역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의 경계인 거죠. 여기 사역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앞에 있던 이제 청년 둘이 저기 할머니 보인다고 끝까지 뛰어갔습니다. 2-300m 정도 거리인데 열심히 뛰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저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사형리를 전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서 돌아오는데 한 자매의 눈에 눈망울에 눈물이 계속 글썽글썽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왜 눈물 흘리냐고, 혹시 할머니가 화냈냐고, 막 야단쳤냐고. 이제 그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복음을 듣더니 왜 이제야 나를 찾아왔냐고, 어떻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이제서야 나한테 전해주는 거냐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손을 잡으시면서 할머니가 감격하시면서 우시는 거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자매가 울지 않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맛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복음의 감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열매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셨을 때 맛보게 하셨던 그러한 복음의 감격, 우리는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맛보았기에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늘 고대하죠. 24시간 중에 24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나 자신의 처절함을 보면서 낙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가 발견했기에 우리가 여전히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의 감격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리가 바로 3.1교회 국내 선교, 해외 선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만약 영적으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대함으로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복음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로움도 어떠한 공로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누구와 비교하면서 나의 존재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를 향해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사랑 덕분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 그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힘이 되길 원하고, 이웃을 향해 선교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